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셨죠? 이제 2020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달력도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이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느낌이 강한 그런 시즌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캘린더인 이 교회력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양력과 음력, 즉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하여서 1년 사이클이 맞춰지죠. 그러나 교회의 1년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부터 새해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이미 2021년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가 보라색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보라색은 대림절을 대표하는 색깔로 오시는 왕, 그 왕의 위엄과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대강절 기간에 보라색 초를 준비해서 4주 동안 한 주에 하나씩 점차 촛불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 4주 후에 모든 초에 불이 붙는 그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성탄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주한주 촛불이 늘어가는 만큼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가까이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대강절 4주 동안 수요여성예배에서도 매주 촛불을 하나씩 하나씩 더 켜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4주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선물로 가져온 세 가지, 그세 가지 선물을 한 주씩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또한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기다림 첫 번째 시간으로 황금입니다. 2000년 전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 즈음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방에 있던 그 지역의 박사들이 이 하늘에서 신비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큰 별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죠. 우리말 성경에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박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박사가 아닙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들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들이 별을 따라온 것으로 보아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든지 혹은 이 이교도의 마술사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 지금 이 땅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그분 앞에 무언가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세 가지를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신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었을 때 준비해 갔던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세 가지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세 가지 중첫 번째 황금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뭐 황금이야 그 가치를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최고의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스펠 서브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이 성서 문화 배경 사전에 보면 이 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은 금광석 1톤을 처리해도 겨우 2g 정도밖에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고대로부터도 매우 값나가는 것으로 취급이 되었고, 이렇게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부의 척도이고 최고의 상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그 금을 누구나도 갖고 싶어 하죠.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금으로 된 것들 하나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것중 금으로 된 것이 무엇이나 찾아봤더니 유일하게 금 이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이 황홀한 금맛을 보면서 본의 아니게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금은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 안에서 쓸 기구를 만들 때에도 금으로 만들거나 그 모든 것에 금을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할 때,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모든 것들에 금을 입힐 정도로 금은 하나님의 왕권, 인간의 왕권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진귀한 보물입니다. 또 욥기를 보거나 잠언 이 성문서에 보면 금은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대표할 때이 금이 또한 인용되기도 하죠. 인간의 성공, 부유함,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그리고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자랑, 모든 것에 이 최고의 가치가 금에 비유되고 있고, 2020년에도 금은 여전히 위력적이고 귀하고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러한 물건이죠. 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금과 같은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분께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한 대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황금과 같이 귀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황금과 같이 존귀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황금이라는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드리는 그런 희생과 겸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4장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빛나고 위대하고 화려한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쓰고 있는 그 빛나고 찬란한 금면류관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겸손의 표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황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24장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직접 둘러서서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 이 24장로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자기들의 존귀함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그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벗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존귀함들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갖춘 황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가치 있는 의미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황금,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한 사람의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죠.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가 예수님께 드린 첫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황금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다. 여기에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황금이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에게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믿었던 혈통과 지위, 사상과 학업, 자기가 쌓아왔던 인생의 끈들과 모든 즐거움, 예수님께 전부 다 드렸습니다. 정말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보니 내가 쌓아왔던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내 삶의 압도적인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모은 황금으로 나는 나를 부자라고 규정 지을 수 있고 나는 지혜자요, 잘 나가는 자요, 멋있는 자이고 존경받는 자라고 규정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끌어모은 인생의 황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시는가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나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임을 이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후 바울의 소망은 단 하나가 됩니다. 인생의 황금을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생 가운데서 얻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진정으로 얻으려고 했던 황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황금을 내어드리고 정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된 가치의 황금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황금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 우리의 황금은 바로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안정을 위한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황금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 우리가 하는 봉사생활, 예배생활 정도가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황금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진짜 황금, 절대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황금, 그것은 바로 내 자녀와 내 안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의 캘린더는 해와 달을 기준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 삶의 캘린더는 어떻습니까? 자녀와 안정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캘린더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패턴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교회력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른 것 황금이라고 드리려 하지 마시고 내 자녀와 우리의 안정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님께 드리자라고 하면 아마 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아, 그럼 선교사, 목회자, 뭐 바울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해야 하나? 하는 뭐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그렇게 쓰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탤런트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각 영역에서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정을 드리자라고 해서 그럼 우리 막 불안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되는 대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죠. 바울이 자기의 삶의 황금, 자기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벗어드리면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황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황금인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기도 하죠. 인생의 황금보다 귀한 것은 없다 말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단다라고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연과 지연이 능력이다가 아니라 예배보다 기도보다 강한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장이나 회장보다 강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고 예수님보다 내 마음을 더잘 알아주시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하늘의 심판자 앞에서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가이드하는 것. 이것이 황금인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지만 늘이 땅의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책상 앞, 뭐 어떤 좋은 회사의 인터뷰 자리 앞에는 앉히지만 정말로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앉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나의 황금이 정말로 가치 있으려면 그 황금을 잘 싸고 간직하고 더 황금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금을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자기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며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천국의 공간을 이뤄내는 꿈을 갖고 어떠한 성공에도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현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황금을 선물해 드리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겠죠. 또 우리의 인생의 안정이라는 황금도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2000년도 하신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분의 교회에 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인 중에 카메룬 오지에 가서 20년간 의료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의사와 그 동역자 두 명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모두 사망했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시리에 빠져 있는 교인들에게, 슬픔에 빠져 있는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아니, 이것은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비극이 무엇인가? 성도들과 그리고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회중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한 기사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찍 은퇴해서 배로 크루즈 여행을 다니고 남은 시간 소프트볼을 즐기고 바닷가를 다니면서 조개껍데기를 수집하는 미국인들의 꿈. 창조주 앞에서 자기의 삶을 보여드릴 때 저는 조개껍데기를 수집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저의 조개껍데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극이다.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과 회중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비극적인 꿈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면서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비극을 사지 말 것을 여러분들이 이 비극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 것을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하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뭐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황금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계획과 실행이 우리를 영적으로 망하게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과 시간과 물질, 나의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황금을 모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 나의 남은 시간과 삶과 물질을 드리며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황금이 주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 남은 안정을 위한 삶의 목표를 예수님 앞에 선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선물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황금을 받으시고 정말로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히 드릴 수 있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조개 껍데기보다 훌륭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남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황금, 그것은 자녀와 우리 인생의 안정 외에 또 하나의 황금처럼 고이고이 간직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와 고난도 예수님 앞에 드릴 뭐 선물 아닌 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운 것만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상처와 고난도 예수님 앞에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벗어버리길 원하는 것인데도 의외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금고에 두고두고 간직하는 보물처럼 그렇게 또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 우리가 대강절 시즌에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만지시면 고난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드리면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도 새로운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황금처럼 여기는 자녀라는 그 존귀한 부분, 내 삶의 안정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그 부분, 황금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로 드리면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고 더 빛나게 하늘의 보화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강절, 우리의 황금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겸손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선물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대강절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